훈련하니까 훨씬 더 아주 은혜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을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전에부터 예수님은 이날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날을 위하여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날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기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부터 계획하시고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바로 이날 무교절을 지키는 첫날 유월절을 선택하셨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간절히 마음에 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선택하신 대로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셨습니다. 봐요. 계속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을 시켰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거든 그분에게 당신의 집에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았다고 할 것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만약에 주인이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두 명의 제자들은 벳바게 골짜기에 있는 나귀 새끼를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갖고 오셨습니다. 그때 주인이 물었죠. 왜 가져가느냐고 남의 것인데 그때 제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가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돈을 모아야 되고 왜 건강이 필요합니까? 결코 그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지키기를 원한다 하셨을 때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러워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어요, 미쳐 이건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머뭇거리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은 예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침 그 방을 비워놨고 마침 오늘 아침에 청소까지 해놓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려고 준비했었고 그러려고 방을 깨끗하게 청소까지 해놓았던 걸 안다면 이 세상에 그것만큼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써도 되지 않겠니? 그거 내가 쓰려고 하고 싶어 쓰고 싶어 묶인 거 풀어봐. 감춰둔 거 내놔봐. 숨겨두고 남겨두고 감춰두었고 쓸데없이 쌓아두었다가 남 좋은 일 다 하고 결국은 도둑 맞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날 밤에 일어난 마지막 만찬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이지만은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그림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아본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천재 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그림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호기심이 되고,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그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아니 그 그림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천재의 화가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과학자입니다. 1492년 그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는 그때에 그는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비행기를 설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바로 바닷속에 잠수복을 입고 들어갈 만큼, 잠수복을 발명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학자, 과학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가 그림, 그 유명한 그림, 사실 밀라노의 한 외곽 지역에, 그 유명한 밀라노의 두모 성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렌체나 로마의 그 굉장한 성당들의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밀라노 그 근처 외곽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성당에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 성당을 완공하면서 식당과 마주한 벽에 그려놓은 큰 그림이죠. 사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서 큰 그림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 그림만큼 주목받는 그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그 그림을 연구하는 그림이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왜? 왜? 그 그림 속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숨겨놓은 어떤 암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재적인 그의 머리로 뭔가 수수께끼 같은 것을 곳곳에 숨겨놓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그림을 연구하고 그 그림 속에서 뭔가 어떤 키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나왔던 댄 브라운이 지은 다빈치 코드라는 책도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작품, 예수님의 성만찬의 우편에 있었던 요한을 예수님의 아내 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쓸데없는 추측을 해서 소설로 만드는 책도 거기에서 나왔고,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통해서 마땅히 들고 계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잔, 그것을 지워버린 이유도, 그리고 사라져버린 포도주 잔이, 그것을 근거로 인디아나 존스라는 쓰리 그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라고. 지금도 그 성배가 아일랜드 근처 어디 있을 거라고 어떤 고고학자들은 찾아가려고,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음악가는 예수님이 중심에서 마지막 그려놓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속에 손을 위치를 보면서, 빵의 높낮이를 보면서, 그리고 얼굴의 크기와 얼굴의 높이를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오선지에 집어넣었습니다. 혹시 음악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어떤 진홍곡 같은 엄청난 곡이 탄생하지 않을까. 팔레라는 사람입니다. 그 그림을 오선지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오선지 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만은 이 팔레가 자기가 늘 쓰던 대로 뒤집어 보았습니다. 자기는 일기를 뒤집어 놓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모아놓은 오선지 안에 손 위치의 그림들, 빵의 위치의 그림들을 다시 거꾸로 집어넣어 보니까 그 음악이, 엄청난 음악의 흐름이 있었다고. 그만큼 수수께끼 같은 그림입니다. 그만큼 천재적인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놓기 위한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이 있는 그림입니다. 게테는 이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흐트러졌던 그 순간에 그려놓은,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이 본문을, 곧 복음서에 있는 이 그림을, 이 본문의 내용을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그 이상 연구했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것이라고.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만찬을 하시면서 오래전에 준비하셨던 그날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죠. 화들짝 놀라죠. 아니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손님을 초청해놓고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식사를 하고 오는 순간에 어떻게 이런 말로 분위기를 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찬바람이 순식간에 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개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으로 보여주었을까, 그 그림이라고 바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끔 가면은 저 시골 집에 가요. 그러면은 시골 집에 여전히 붙어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큰 그림이죠. 저희 어머니가 술을 놓아서 떠놓은 최후의 만찬, 큰 긴 액자에 걸려져 있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빈집에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가 계실 때도 그 텅 빈 집에도 이 그림은 늘 걸려 있었고 그 옆에 벽에는 우리 형제들의 결혼사진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 벽에는 달력들이 행하니 사람도 없는 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력을 떼어가지고 뒷면에 늘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면 늘 적어놓기도 하고 그것을 내 권으로 남겨놓기도 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거기 가서 2, 3일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만나러 가야 되고 제가 있었던. 근데 그 그림 어느 날 혼자 있다가 그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뜨개질로 만드는 그림인데 저게 표정이 너무 달라요. 제자들의 얼굴이 당연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칭을 해보니까 정말 달랐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그 순간에 이쪽에 세 사람의 그룹은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손을 그 사람으로 하고 이 세 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말 잘하고 뒤에서는 분명히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언젠가는 배신할 줄 알았어, 그렇게 수군거리는 세 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쪽 끝에 세 명의 그룹은 화들짝 놀라죠.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주님을? 혹시 주님이 오해하지 않을까? 나를? 내가 지난번에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오해해서 괜히 나를 그런 사람으로 지금도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니 내가 지난주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사장 가족들을 만나고 인사도 했는데 그것이 소문나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그냥 인사체례로 만난 것이고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는데 말이야. 그런 화들짝 놀라면서 세 명은 자기들의 가슴을 부여잡고 마치 잘못한 것을 들킨 양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못 들을 만큼 자신들의 처지를, 자신들의 모습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 명의 그룹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금방이라도 일어나서 누구야? 누가 우리 주님을 팔놈이야? 라고 해서 말씀만 하세요. 그 중에 한 명은 손에 칼을 들기도 하고 빵을 잘라야 되는 칼이었겠지만 그런 그룹도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누가 우리 스승을 배신할 사람이 있냐고.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단번이라도 그 의지의 표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세 사람의 그룹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초연하게, 아주 초연하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 온통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그리고 슬픈 얼굴로 바라보는 그 그룹의 얼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이죠. 오랫동안 계셨던 저희 어머니, 그 그림 밑에서도 오랫동안 계셨을 텐데 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교회 외에는 몰랐고 교회 밖에는 갈 수 없었던 그분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는 걸 알고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에 그 자식한 놈이 목사가 되었는데 미국 가서 그 놈의 성질 다 알고 있는 어머니께서 오죽이나 안타깝고 오죽이나 괴로웠겠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녀석 목사 한다는데 교인들은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래서 기도, 아마 그 그림을 보시면서도 말씀 또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죠. 고민하게 하죠. 괴로워하고 있죠.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하는 판단이나 비판에 목소리를 멈추고 나를 향하여 때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때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죠. 아니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임박함을, 그 죽음에 대한 경고를, 자신의 결의한 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들의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이란 그 실력의 크기가 아니라 고민, 갈등의 크기 속에서 사람은 커나가는 법입니다. 일의, 업적의,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함의, 진정성의 문제 속에서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내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뻔뻔한 가룟 유다가 베타니였던 이야기죠. 나는 아니지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었다고.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축복 아닙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 아무나 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일생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다는 거, 내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 내 일생에 살아놓은 모아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었다고. 성찬식이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한번 봐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깨놓고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긴장시켜 놓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떡을 먹어야 돼. 유월절 떡이죠. 무교병을 먹는 그 떡이죠. 자, 이 잔을 마셔야 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모든 저주에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새로운 성만찬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가 있죠. 신학적인 모처럼 한번 볼까요? 신학적인 교리인데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말해요. 화채설. 이 화채설은 내가 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깨워봐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는 사제가 기도한 이후에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선언하고 다른 사람 만질 수 없습니다. 사제들이 그 사람들을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자기의 몸속에 바로 들어온다라고 믿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하죠. 카톨릭, 로만 카톨릭 처치에서 하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루터, 말틴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공제설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주님의 이 떡이 들어오는 게 바로 주님의 살로 변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신적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바로 떡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카톨릭에서 조금 한 발 벗어났지만은 카톨릭에 가깝죠. 루터의 공제설이고 루터란 처치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주잉글리라고 하는 개혁신학자, 그리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강력한 사람이죠. 주잉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이라고, 기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기념하기 위하여 먹으라고, 앞으로도 그래서 지키라고. 그래서 이것을 상징설, 기념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존 칼뱅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거룩한 신비로운 믿음의 형식이지만은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영적인 임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그것이 성찬식을 대하는 교리적인 것이고 우리는 칼뱅에 의해서 영적인 임재설을 많이 옹호하고 또는 거기에 지원 또는 우리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으라고. 첫째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예수님 계셨을 때에도 그들은 떡을 먹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빵을 먹기 위하여,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기적을 보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있거든요. 근데 군중들은 싫다라고 말하죠. 짜증나죠. 지루하다고 말하죠.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빵을 달라고 말하죠. 아니 내 육신에게 필요한 그 떡을 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탄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말했죠.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 막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될 자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흘려야 될 그 핏방울,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떡, 이 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주는 이 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핏덩어리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며 모든 저주에서,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실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 놀라운 축복과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너희들과 이 만찬은 마지막이야. 이 땅에서 너희들과 식사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고. 물론 부활하신 후에 한두 번 있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이 땅에서 마지막이야. 그리고 죽는다는 이야기죠. 떠나가신다는 말씀이죠. 결단한 자신의 의지와 죽음 앞에 있는 자신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이제는 이런 만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The Last Supper라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동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된 그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오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끝을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믿음의 약속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가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 그 가운데서 자라났던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서 흘려나왔던 포도주, 그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야. 그날까지는 나는 다시는 이런 만찬을 하지 않을 것이야. 천국에 가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바라보는 모든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마셔야 될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까지는 다시는 내가 마시지 않겠지만은 너희들은 끊임없이 이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날의 성찬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에 그곳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고 새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함께 새 노래와 새 포도주를 마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입니다.